우리 교회에서 일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대학부 담당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전화 내용인즉슨요, 목사님 때문에 잘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아들을 왜 잃어버렸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들요? 야, 이대로만 가면 판검사는 마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아마 하늘이 노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났고 너무 공부 잘하던 아들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야, 일단 공부는 내놔놓고 취직을 해서 뭘 좀 해보다가 그리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우기면 여러분, 선뜻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말이죠, 너무 성교 그것만 강조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항의 전화를 하는 거죠. 과거 우리 선조들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전부 판검사 의사시키고 너는 신학교나 가라, 그렇게 해서 신학교 수준이 영 시원찮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학교가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수준 높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잘난 아들이니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도 저 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내놓는 부모가 그리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생은 엄청 하겠지만은 아들 그렇게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요. 아, 그래도 끝에 가서 잘 됐잖아. 이러니까 그거 별 마음 편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아들이에요? 수북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들이면 그래도 조금 쉬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근데요, 평생을 기다렸다가 100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그런 아들을 그냥 어디 가서 선교사로 보내라, 목사시키라, 이래도 지금 아까울 판국에 세상에 잡아서 죽이라고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은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하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말을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얘기니까 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런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주실까 싶어서 교회에 덜 충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열심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집에 이런 명령을 주실까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덜 충성하고 교회에 아예 좀 덜 보내는 그런 집안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요, 그거야말로 찰싹거리는 바닷가에서 그 작은 파도가 두려워서 그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가에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뚫고 들어가 보면요, 끝없이 늘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시험을 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할 때 여기에 그 일 후에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 후에. 그럼 무슨 일 후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잠시 우거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을 믿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려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한번 아비멜렉 입장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만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절 치십니까? 이것도 참 미칠 지경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사이좋게 지내자. 누가 답답합니까?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잠시 살러 온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와서 사이좋게 지내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사이좋게 지내자. 조건이 하나 있다. 뭐예요? 2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화친 조약을 맺는데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뭐라고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러잖아요. 쉬운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가 거짓말하는 동에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벌짝 뛸 노릇입니다. 거기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좋은 일을 말해요? 나쁜 일을 말해요? 나쁜 일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냔 말이야. 그러니 내가 못 살겠다. 사이좋게 지내자. 제발 부탁은 하나만 하자. 뭐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 일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저 왕을 책망했는데 아, 그 왕이 나를 찾아와서 거짓말만 안 하면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보면 그렇고 이걸 조금 넓게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평생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알고 난 후에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 시험 왜 쳐요? 입학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까?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까? 입학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합격시켜 주려고 치는 시험이에요? 집에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셔요. 야, 그 학교가 늘 합격시켜 주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세요. 아니, 500명 뽑는데 10명 떨어져요. 그 시험 치러 가면서 아들이 떱니다. 야, 왜 그 떨어지는 10명을 생각하냐? 들어가는 500명을 생각해야지.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가끔은 왜 저 인원 미달인데도 시험 치잖아요? 그 시험도 뜨는 놈이 있대요. 인원 미달인데 시험 왜 칩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장학금 주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치는 아이들이 그 복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치르는 많은 시험들이요, 합격시키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제대 신대원 다닐 때 중간고사 발표가 나면요, 뭐 주로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잘 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시험 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 올라와가 수업 시간에, 아, 교수님, 우리 전도사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가지고요, 부산 갈라크면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그래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내가 녹취인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수님이야, 뭐 여기서 편하게 좋지. 우리는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한 줄 미룰까? 예, 다 한 줄만 미룹시다. 그래, 한 줄 미뤄요. 그 다음 주일요? 밀어주는 교수가 자꾸 밀어줘요. 그래, 밀고 해가 어느 교수님은요, 중간고사 안 쳤습니다. 기말까지 그냥 갔어요. 왜 자꾸 미뤄주나요? 그 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면 안 밀어주죠.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그거는?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이미 합격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뭘 또 합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시키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들이 대체로 의도가 좋은 건데, 그렇다면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도 있고 공부시키려고 치는 시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시험이냐 말이에요. 잠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는 것을 다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입학시키려고요? 아니요. 그건 초기의 시험이죠. 공부시키려고요? 아니요. 공부 다 시켰어요. 공부 다 시켰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치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죠? 졸업고사하고 비슷해요. 졸업고사 떨어져가지고 시험에 졸업 못하는 학생은 별로, 여하튼 우리나라에선 별로 없습니다. 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이 졸업고사하고 제일 비슷해요. 요즘 학교에서요, 아이들한테 상 주려고 치는 시험이 참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전교생이 전부 상 몇 개씩 받고 치는 시험도 참 많습니다. 상 주려고 치는 시험인데,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상 주려고 치는 시험. 그래서 끝에 가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영문도 잘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참 희한해요. 순종하네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부인을 두 번이나 속였던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혼자 도망칠 궁리하는 이 사람이 이 남자입니까? 사라가 참 대단해요. 두 번이나 그런 일 당하고도 또 잘 사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신뢰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에 순종을 하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하느냐.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그것만 놔둡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설교입니다만은 전 이상하게 어릴 때 이런 설교를 참 많이 기억을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전 잘 기억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워낙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러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찔러도 안 아픕니까? 옛날에 누가 아멘하는 사람 있어 감 찔러보라 했어요. 믿음이 좋으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픕니까?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도 마음이 안 아플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식을 죽이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3절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뭐 이유는 잘 모릅니다. 짐작으로. 예?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요. 예. 잔다고 뒤척여봐야 대도 안 할끼고 안 가려고 버티봐야 소용없는 짓이니 이왕 잠도 못 자고 이 가는 판에 그냥 막 가자. 저도 차라리 그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라에게 말하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말하고 가는 사람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봅시다. 말하고 갔을 가능성이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라라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겠다고 데려가는데, 아, 예, 잘 다녀오세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한국의 엄마들 같으면요, 세상에 미쳤냐고 난리를 칠 판국인데, 이야기해봤자 속 시끄럽고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마, 얘기하지 말고.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서 보내주실 거야. 그건 별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런 말 남겼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요? 가슴에 묻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쯤 행방을 감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한 하루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자상한 면이라고는 찾아볼 구석이 없는 우리 아버지도요. 내가 하루만 자취를 감추면 아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걸 중학교 때 안 적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일 좀 거들어 달라 해서 집에 연락 안 하고 갔을 뿐인데요. 새벽 늦게 들어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노발하고 파출소 가서 신고해라 하더라고요. 좀 뭐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 파출소에 뭘 신고해요? 집 나간 놈 들어왔다 캐라! 시내 파출소마다 연락 다 돼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정표시는 그렇게도 없어도 아들 하루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날 밤에 주무셨겠어요? 사흘길을 이 아이를 죽이려고 데리고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게 어떤 아픔이었을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다고요. 신앙이 좋다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애를 찾아다가 아니 죽인 아이들 저 장례식을 치를 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열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 열 가지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른 미천한 가정에 순교자를 둘이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하던 아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 열 가지예요. 그 열 가지를 발표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입니다. 웃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감사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이해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죠. 포항에서 한 시간쯤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그 당시로는 한 시간 한 30분 걸립니다. 한 시간 15분, 그리고 15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제 옆에 똑똑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포항까지 갔다가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터미널을요, 큰 애 손을 잡고 작은 애 이름을 부르면서 두 시간을 돌았답니다.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면 꼭 실성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래요. 두 시간을 돌다가요,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옆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저린지, 남의 얘기지만 가슴이 저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들을 잃고 그 두 시간 돌다가요, 포기하고 버스 탄 그 마음, 조금 실감이 오시나요? 1시간 15분 버스를 타고요, 아들 손잡고 15분을 걸어서 자기 집에 갔더니 그 둘째 놈이 집에 와 있더랍니다.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냥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도 안 보이고 형님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차를 보니까 자기 고향 가는 영덕 위에 영해라는 곳입니다. 영해 가는 차가 있길래 그 차에 타는 아저씨한테 붙어가 아저씨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하고 그래 붙어가지고 그 차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우리 옆에 있어요. 그 선생님 참 똑똑하다고 소문난 선생님인데 그 집 아가 니보다 훨씬 똑똑다. 근데 그때 옆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 졸였던 그 느낌이요, 아직도 제겐 살아있습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 아픔이, 그 심정이 어땠겠느냐. 여하튼 아브라함이 거의 그런 심정으로 사흘 길을 가서 백세에 얻은 아들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안 갔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닐 거야. 이거 분명히 개꿈일 거야. 아니면요, 이거 틀림없이 다른 귀신이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발버둥을 쳐봤음직도 한데 아브라함이 갑니다. 뭐 때문에 가느냐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셨더라. 그거 믿고 여하튼 말씀대로 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도착해가지고요, 4절, 5절인데,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옛날 보던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 내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이 우리가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에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고치면서 이건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하러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이도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이 아이는 돌아온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후손은 바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내 씨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기에게 아들을 주셔서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죽은들 못 살려내겠느냐. 그걸 믿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이 사건을 해설하는 게 핵심이 그거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17절부터 나옵니다. 무슨 복인가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 같게 많아질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거예요.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대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그 고등부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면서요.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무슨 불평을 말할 수 있는지 찾아오라 이랬거든요. 한 10가지는 나와야 정상인데 열심히 읽었는데 불평할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이해하고 불평할 게 그렇게 없더냐. 아,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후손의 복과 또 너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괜찮았다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마고 하신 이 복이 지금 여기서 처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 나올 때 이미 약속했던 복이에요, 이거. 그 전에 약속했던 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멘하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자그나 똑똑했으면요, 한마디, 이런 말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전에 준다 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 일로는 그러면 뭘 주시겠어요? 이래 좀 덤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여기 약속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약속했던 겁니다. 그렇죠. 했던 선물 또 주고, 했던 선물 또 주고, 좀 이상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네요. 12절을 한번 봅시다. 사자가 이러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하나님도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여태 그럼 몰랐단 얘기예요? 아니 꼭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이 레아 그걸 아시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후손과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와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 안 했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제 왔어야 겨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 두 질문을 한꺼번에 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능히 순종하리라는 것을요. 언제부터 아셨냐고요? 고향 떠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 간단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이 정도 시험에도 기꺼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생을 단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셔놓고. 그래서 놓고 옛날에 약속했던 그 복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이 복은 옛날에 너에게 약속했던 거지만 이제 와서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다 잘라내고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면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아브라함의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요, 아이 손에 연필을 쥐게 하고 엄마가 그 손을 잡고 글씨를 씁니다. 그래가 이제 이름을 쓰든지 뭘 썼잖아요. 써놔놓고는요, 이야 잘 썼다, 우리 아들 최고다 이러죠. 혹시나 어떤 엄마가요 그렇게 탁 써놓고요, 이야 내 글씨 잘 썼지 이러면요. 바보죠. 아이 손을 잡고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야 우리 아들 글씨 잘 쓴다. 정말 잘 쓴다. 정상이에요. 바보예요. 이거 누가 썼어요? 진짜 바보 노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썼어요? 자기가 썼잖아. 자기가 써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잘 썼다고 야다이죠. 그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요 순종하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할 줄 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는 거는 진짜 이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글씨 다 써놔놓고 야 너 잘했다 이 칭찬하시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살던데 왜 내게는 자꾸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럴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보짓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빼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참 이런 관계를 잘 가르쳐주는 말이 그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18장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17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사이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 좋습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를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나. 친구.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죠.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표현해요. 벗, 친구가 뭐죠? 비밀이 없는 사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에,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비밀을 묻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밀을 묻어두지를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요? 천기 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미리 말씀하신 예가 없어요. 장례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성경에서요. 점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은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춰놓겠냐, 그러고 얘기를 해버려요. 천기 누설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누설한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벗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얘기가 소돔 고모라 멸하는 것뿐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만은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얘기가 뭐였겠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그 참 흥미롭습니다만은 딱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였다가 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 나이 50도 안 된 게 우리 뭐라고 이래가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 나이 30인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네 나이 50도 안 된 게 이랬거든요. 어느 여성도가요, 여집사가 저한테 그 말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울었대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으면 40대로 보였길래 50도 안 된 게 이러노. 우리 예수님 30밖에 안 되는데. 저도 어지간히 성경 여물게 보는데요. 그 여집사한테 손들었습니다. 이야. 여하튼 은혜는 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진짜 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도 안 된 게.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봤느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사랑하던 이 아들을 죽이러 사흘 길을 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러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아들을 죽이러 갔던 그 모리아 산, 요즘 말로 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던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독생자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점에요. 온 천지가 3시간 동안? 3시간인지 6시간인지 잘 모르겠네요. 캄캄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전 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게 그때 맞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아브라함아, 너만은, 너 내 친구 아니냐? 내 너한테 꼭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내 마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하나만은 알아다오. 이런 마음이 거기 묻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러 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만은 그 고통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했다가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죽이는 그 고통이 뼈저리게 아프면 아팠을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프고 어려울 때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특별한 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된 것도요. 단순하게 네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해산의 고통 아니라고요. 아들을, 새 생명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체험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숨어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떠나버린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라고 거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잘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철없는 그리스도인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 입 다물지 말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매듭집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쳤습니까? 이건 졸업고사예요. 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뒷정리를 하고 넘깁니다. 마지막 졸업시험이에요. 무슨 상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예롭게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시험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며 비밀을 묻어두지 못하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이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피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요, 부자지간으로도 표현하지만 부부지간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부부, 다른 말로 하면요, 애인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평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에게 아름다운 졸업장을 수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손에 이끌려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